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부차 마을 해방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부차 탈환 1주년을 기념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벌인 잔혹행위의 상징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부차 마을은 수도 크이우의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마을로 개전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31일 우크라군이 비안키우, 호스토멜 등과 함께 탈환한 곳입니다. 우크라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부차 마을을 33일 동안 점령하면서 어린이 37명을 비롯해 1,400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부차, 이르핀 등지에서 훼손되거나 불에 탄 민간인 시신들과 길거리에 방치된 민간인 시신들의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군과 책임자가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어제 밤늦게 우크라 동부 도시 하르키우에 미사일 6발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올레흐 시네구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시네구보우 주지사는 해당 미사일들이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 지방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러시아의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을 주는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한 대러 금수 품목 추가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금수 품목에는 철강과 철강 제품, 굴착기 등의 건설 기계와 무인기를 비롯한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와 선반경 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학기기와 측정용 기기, 그리고 카메라, 망원경, 광섬유 및 광케이블 등도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 뒤 약 1,000명의 러시아인과 100여 곳의 러시아 기관을 제재 목록에 올렸으며 군수품을 포함한 800여 개의 품목을 금수 조치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어제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 비준안을 국회의원 276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이 앞서 27일 헝가리 의회에 이어 튀르키예 의회에서도 통과되면서 핀란드는 가입 조건인 30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튀르키예 의회에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두 나토의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이며 동맹을 강화하고 유럽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준안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튀르키예 정부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핀란드는 몇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나토에 최종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지난 2020년 북마케도니아의 가입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스웨덴은 아직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가입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30일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기대하지만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여전히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타이완 해협은 전 세계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각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과 타이완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국제 리더십상을 받았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뉴욕 방문은 중미국과 과테말라, 벨리즈 순방에 앞서 경유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순방 종료 뒤 5일 로스앤젤레스를 다시 들러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하려고 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수품을 넘기고 러시아는 항공기와 원자재 등을 보내는 거래를 중간에서 주선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한 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탄약과 각종 상품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데 중간다리 역할을 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무크르티체프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북한이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습니다. 무크르티체프는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당시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상품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무크르티체프는 북한으로 물품을 보낼 상업용 항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와 협력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무크르티체프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551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크르티체프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9천 개 이상의 군사 중장비를 잃었다며 부분적으로는 다자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푸틴이 이들 무기를 대체하는 데 점점 더 혈안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인의 무기 거래는 푸틴이 이란, 북한과 같은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공급자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산업 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장비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폭로하고 대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일 북한 정권의 해외 외화벌이 조직인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등 기관 세 곳과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군수물자를 획득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표단 파견을 모색하고 군수품 지원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North Korea will provide further support to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군수품 획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무부가 이날 제재를 발표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그 같은 노력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비밀 무기 합의를 중개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u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커비 조정관은 이 제한된 거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표단 파견을 모색하고 있고 군수품의 대가로 북한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무크르티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북한 관리들과 협력해 러시아를 위한 24종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에 보내질 상업용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자와 교환된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between the end of 2022 and early 2023 that he's worked with
이어 우리는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인과 함께 북한에 납품하기에 적합한 상업용 항공기를 찾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북한이 물물 교환과 금융 결제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는 상품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거래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성명에 주목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러 간 무기 거래 노력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슬로바키아 무기상 무크르티체프에 대한 재무부의 이날 제재 조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오늘부터 무크르티체프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됐다며 그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남용하려는 시도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악의적 행위자를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크르티체프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해서 식별, 폭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무크르티체프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551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9천 개 이상의 중무기를 잃었다며 이번 개인의 무기 거래는 푸틴이 이란, 북한과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나라라도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재무부의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신규 제재에 대해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확인하고 폭로하며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역량과 군수 산업망을 약화시키고 유엔이 금지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수익 창출을 막으려는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탄약과 각종 상품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데 중간다리 역할을 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연루된 무기 관련 활동을 벌인 무크르티체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북한 무기 확보 시도에 대응해 대북 제재 프로그램으로 제재를 지정한 첫 사례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에서 사용될 20여 종이 넘는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획득했으며 이를 대가로 상업용 항공기에서 원자재와 상품에 이르는 물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북한 관료와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등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들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물론 북한이든 이란이든 여러 악의적 행위자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oadly, what I would say is that we, of course, have remained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deepening of Russia's relationship.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된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계속 폭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의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 확장 억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현재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We'll always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ongress. Our current policy is the denuclearization.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 의회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항상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그것이 계속 우리의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 씨 의원은 지난 21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핵 계획과 연습을 확대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 내 일각에서 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미국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는 동맹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constant discuss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on extending.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비롯한 영내 파트너들과 확장 억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계속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가 지원 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추가로 포착된 것은 없다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이용해 암호화폐 등 정보와 자원을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 사이버군이 여전히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30일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정보와 자원을 훔치는 사이버 역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사이버 정보 기술 혁신 담당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 미 연방수사국은 북한 해커들이 2022년 3월 약 6억 달러를 훔친 건 외에도 2022년 6월에는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비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 사이버군의 위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이날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군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사이버군 활동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이 사용할 암호화폐를 훔침으로써 국제적인 제재를 회피하는 데 할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카순의 사령관은 또 인도태평양 영내 관여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는 외국의 적국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호주, 일본,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미북 간 뉴욕 채널 외에도 소통 창구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데 대해선 양국 간 긍정적 합의를 3자 협력의 기회로 삼겠다는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비공식 대화 창구인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많은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관련 보도에 대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고위 관리들은 대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거듭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고 관여하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 대신 우리는 탄도미사일 시험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봤다며 이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뉴욕 채널이 의미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북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충돌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BOE의 질문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런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동맹이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3국 간 기회를 얻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0일 미국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미국이 주관한 지역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외 기술 혁신에 투자하며 협력국들과 함께 기술 관련 규칙과 규범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별 회의는 미국,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한편 권위주의 정부가 기술을 악용하는 데에도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ushing back vigorously on authoritarian governments,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to abuse human rights and undermine democracy.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의 제도를 약화시키며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목표로 하려는 독재 정부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들의 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국이 취하고 있다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에브리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도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술을 악용하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에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며 지난 10년간 세계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술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긍정적인 기술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in liberal democracies,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business will need to work together and with urgency to achieve widely held norms and maintain and improve positive technical standards.
헤인스 국장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정부들과 시민사회, 기업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디지털 기술 표준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향후 인권 보호와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부패 척결을 주제로 주재한 회의 기조연설에서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별 부패 행위들이 공동체 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고 마비시킨다며 한국이 그동안 법제를 개선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형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역내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부패가 공공신뢰를 약화시키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저해하는 등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태 지역 장관들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 서울 선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spirit, we the ministers of the Indo-Pacific region adopt Seoul Declaration on challenges and progress.
박 장관은 서울 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우리의 공동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인태 지역 장관들은 서울 선언에서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역내 사람들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부패에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부패 방지와 척결에서 이루어진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남아있는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부정부패가 마약, 돈세탁, 인신매매 등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said, corruption eats away at the foundations of democratic societies. It undermines public trust and denies government the resources.
타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부패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패는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회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앗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패는 경제를 왜곡하고 공급망을 파괴하며 혁신을 억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의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이에 당사자들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에도 공동 주최국인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이날 정치와 민주주의에서의 청년 역할, 언론 자유,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주제로 각각 지역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8일 주제별 회의, 29일 정상급 총회, 30일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12월 미국 주최로 1차 회의가 열렸을 때는 110여 개국이 참여했으며 이번 2차 회의에는 120여 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와 ICC의 자체 조사, 국제 특별 재판소 설치, 국내 형사 기소와 보편적 관할권 행사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를 통한 회부는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우회 방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처럼 ICC가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관계자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유일한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 당사국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제조사 관여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전직 ICC 판사는 한국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ICC에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이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단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안만이 유일하지 않다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의 영토 관할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is not the only way. There's again territorial jurisdiction.
잔악행위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고 한국이 회원국이라면 전쟁 범죄를 포함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북한을 잠재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학장은 또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다른 북한 고위 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 관할권도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CC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로펌, 즉 법률사무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의 나위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이날 VOA에 국제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모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ICC는 2014년 이후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ICC 관할권에 동의한 우크라이나의 2015년 선언을 바탕으로 푸틴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혐의는 ICC의 관할권이 없는 북한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한국의 제소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27일 BOA에 우크라이나는 ICC의 검찰부가 들어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하려면은 엑스오피시오 검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제 북한 그 김정은이의 범죄 혐의를 잡아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어떤 식으로 컬렉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북한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할 정부가 없어요.
송 전 소장은 또 국제 법률가들 사이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 등 아랍의 역사는 이미 유럽 등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령 고소 고발을 결정해도 ICC를 납득시키는 게 큰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누가 가서 ICC 검사를 convincingly 그 우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분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한국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북한의 그 딕테이터십이 토탈리테리언 레짐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뭐 북한 레짐의 그 아주 유니크한 캐릭터 같은 거를 누가 그거를 다 저쪽 검사나 그 저 웨스턴 컬처에서 브로트업 된 그런 그 저 저지나 프로스큐터를 누가 충분히 컨빈스 할 만큼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것도 통달하고 이 문제의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건 완전히 맨땅에서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죠.
송 전 소장은 과거 ICC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관한 예비조사를 할 때에도 북한은 한국과 달리 전혀 협조하지 않아 결국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적어서 한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 관심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추진할 인재와 동력이 부족한 게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몰스단 학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좌시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I think that's a mistake. I don't think they should be afraid that focusing on
탄 학장은 대량 학살 범죄에 집중하는 것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런 접근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앞서 50차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보편적 관할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 장소, 범죄 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논란이 너무 많아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다양한 북한 결의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안팎에 파급력이 더 있을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꽉 박아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번역이 돼서 뭐 이게 슬슬 돌아댕길 때 그 이북의 고위층도 이게 오다 가다가 볼 기회가 있거든. 아, 김정은이가 최고 지고 지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규탄을 하네. 하는 거를 이제 의심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김정은이 인권 침해에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re's some value in identifying him personally because he clearly is responsible.
COA 보고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 관심사가 높은 것도 큰 기여를 했다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인권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관련 문제를 다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I welcome it. I think the first thing that I would say is this is a reflection of the very fundamental chang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wards human rights with the change in president.
킹 전 특사는 30일 VOA에 한국 정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해야 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7년 만에 처음 공개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정부와 유엔 및 모든 종류의 국제 무대에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했는데 이 같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것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의 5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할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수년 동안 한국은 탈북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인권 정보를 수집해왔지만 관련 정보들이 비밀리에 보관되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공개된 것은 매우 중요하며 김정은 정권에 의해 상시로 자행되는 잔악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어 북한은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엔의 모든 인권 관련 장치의 실질적 관여를 거부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심각히 강화된 압박에 직면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보고서 공개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노력으로 북한 인권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first such report coming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t's a very important effort. I think that the world wants to see South Korea leading.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라는 주요 사안에 우위를 잡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매우 철저하게 조사되고 문서화됐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의 매우 중요한 영역 내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와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칼루트 사무총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공개한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이 증언한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 1,600여 개가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동 공개 처형을 포함해 하이힐이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던 북한 주민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과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 종교 행위 등 기본적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사안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실시됐다는 증언뿐 아니라 임신 6개월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가 공개 처형당한 일도 수록됐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고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 세계 32개 시민 사회단체가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사형 폐지 촉구 공개 서한에서 개인을 북한 등으로 추방하거나 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특정인을 사지로 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와 세계 사형 폐지 국제연대 등 32개 국제인권단체들이 2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소환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마르츠 기다르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과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도 소환 발송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인권위사회가 지난 1월 실시한 한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31개국이 한국 정부의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난 25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할 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는 명백히 세계적 추세라면서 2021년 말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8개국이고 법적,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4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관련 결의안은 역대 가장 많은 125개국이 찬성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며 한국엔 아직 사형수가 59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가 밝혀진 사람은 언제든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사형에 처한 경우는 되살릴 수 없다며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면하는 게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사형제 폐지의 길을 열고 정부는 공식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 관련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 존치국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범죄인 인도하는 것을 멈출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사형 폐지국의 경우 사람을 실존하는 사형 집행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형 집행 방지의 보장 없이 이들을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를 통해 자국 관할권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없다고 위원회가 밝힌 것에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 공개 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29일 VOA에 이 내용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현 정부가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앞서 문재인 정부처럼 그 탈북민을 이제 근거 없이 뭐 북한으로 북송시켜서 뭐 처형을 당하든 사지로 내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입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단지 이제 한국적인 뭐 상황뿐만 아니라 뭐 사형이나 처형을 노골적으로 하는 뭐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전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조사위원이 소환에 동참한 건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얼마나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뉴욕시장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유엔 조제 북한 대표부 앞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모친은 도로명 변경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토 원비어 길 명명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장실은 28일 맨해튼에 있는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개칭하는 노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애덤스 시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규탄하며 오토 원비어를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시의회가 오토의 이름으로 도로 개명을 선택하면 시장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맨해튼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인 세컨드 에비뉴를 오토 원비어 길로 개칭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북한 여행 중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원비어의 운명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조례안은 빌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과 마크레빈 맨해튼 보로청 등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일부 시의원이 서명하지 않아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민주당의 키스 파워스 씨 의원은 29일 현재 관련 조례안에 대한 BOA의 지지 여부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가운데 과반수인 2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이후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 원비어 길 명명 추진 노력은 최근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NGO인 디펜스 포럼 등은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오토 원비어 등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오토 원비어 길 명명을 촉구했습니다.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트 대표는 VOA에 다시는 오토 원비어처럼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를 기억하기 위한 도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지 상기시키는 미국인의 얼굴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단에게 그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 그들이 위치한 거리에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29일 BOA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도로명을 북한 정권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아들의 이름으로 변경한다면 정의를 구현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디 씨는 북한은 자국민과 자신의 아들 오토 원비아를 살해하는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방안을 오랜 시간 모색해왔고 그중 하나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명을 오토 원비어 길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에 살해당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도로명을 계칭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정권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토 원비어 길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강조해 그들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부인과 무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들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킬 때 북한 정권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신디츠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토를 추모하는 도로명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대의 표시이자 북한 체제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토 원비어 길은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북한인이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국제사회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들 오토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결의 의미가 되고 치유를 선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디 씨는 마지막으로 관련 행동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의를 찾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더 넓은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오토 원비어 길 명령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다음 주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방한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대표단이 다음 주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이 29일 VOA에 밝혔습니다. 의회 대표단에는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의회 대표단의 해외 순방 일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이번 회기에 외교위원장을 맡은 맥콜 의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맥콜 위원장은 최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요청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베라 의원과 믹스 의원, 영킴 의원도 서한 발송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존우스프 상원 의원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주 4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오스프 의원은 상원 의원이 된 저태인 지난 2021년 한국을 방문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대, 한화, SK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마쿠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프 의원은 방한에 앞서 29일 성명을 통해 다음 주 우리 두 나라 간 우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지금은 조지아주와 한국 간 관계에서 특별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가 2년 전 경제사절단을 이끈 이후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 무역과 투자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나는 한미 간 우정을 강화하고 조지아주와 한국 간 투자를 심화하는 가운데 지속해서 조지아주의 한인사회를 강력히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3월 31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한 데카르트가 프랑스 중서부 지방 투렌의 라에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18살이 되던 1606년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라플레슈 학원에서는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몸이 허약했던 데카르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허용됐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 사색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라플레슈를 졸업한 후 푸아티에 대학에 입학해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1616년 법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이 되던 1618년부터 여행을 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합니다.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의학자이자 수학자인 이삭 베크만을 만나 교류하면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학문에서 기초를 세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는 왜 생겨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모두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철학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고 스웨덴에 간 다음 해인 1650년 5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 에펠탑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됩니다.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념물들 도안 가운데 구스타프 에펠의 디자인이 선택된 것입니다. 파리의 상징이 된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엑스포 만국 박람회의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현재 에펠탑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지만 당시 파리 예술가와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 에펠탑과 같은 추악한 철덩어리를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에펠탑은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면했고 1930년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